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초기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가 막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이런 사실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신비한 능력을 펼치는 뭐 성령의 마술쇼라고 착각할 만큼 이게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금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 살아있는 역사와 그로 인해 세워진 교회, 그래서 새언약 공동체를 통해 이제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그 정체성을 보지 못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성도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종교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주신 축복이 오히려 율법주의의 이제 족쇄에 얽매여서 종교화, 미신화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신의 약속을 직접 지금 이루어 가시고 또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걸 잘 살피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좀 바르게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찾으시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 증인답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문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삶의 가치가 심어지는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그런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담긴 그 가치를 이 시대의 문화요, 이 시대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회적 흐름으로 또는 뭐 모든 나라가 이 어떤 그 나라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정치 철학의 핵심 가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땅의 가치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속한 곳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 거룩한 부름 받은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거죠. 자, 지난주 살핀 8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더 확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7명의 헌신자로 뽑혔던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8장에 계속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인해 각 지역으로 도망을 치기는 했지만 이런 사실을 보면 이들이 단지 도망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곳곳으로 흩어지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행했던 그 일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빌립이 전한 내용을 보면 성령에 관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을 말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전할 때 이제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후에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려가서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었던 상황인데 그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더불어서 이제 안수를 하니까 성령도 받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8장의 상황을 보면 일단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하는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일들은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여 성령의 어떤 은사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또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고 제자들도 그랬듯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할 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이들의 복음이 이들의 이 외침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증으로서 이제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 그냥 의례적 그냥 우리는 이미 시대가 흘러긴 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 거하셔서 성령의 은사로 뭐 성령의 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성령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분리됐잖아요. 예수 믿는 거 따로 그다음에 성령 받는 거 따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뭐 오순절 교회들이나 또 카톨릭 또는 성공의 일부에서는 이 사실을 근거로 예수를 믿음으로 회귀하고 회심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견해에 대해서요 성경을 해석하는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자들마다 또 해석하고 이해하는 바가 다 달라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같은 데서는 이걸 별도로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의 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안수하거나 특별 기도를 해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집회를 자주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 집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방언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 이런 집회는 뭐 이 수련회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이 그런 이게 이 성령을 체험하는 증거로 방언을 받는 게 마치 목표로 그래 집회를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카톨릭 경우는 크리스천이 되는 이 첫 단계를 세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세례식을 하고 그다음에 세례 성사를 받은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사도들의 계승자로 간주되는 주교 이런 사람들에게 견진성사라고 해서 이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임한다. 자,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장로교를 중심으로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 로마서 8장에 이런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어떤 구원론을 근거로 성령이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 임재의 사건들을 보면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서처럼 모두 그렇게 뭐 예수 믿는 거 따로 뭐 성령 받는 거 따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에서 굳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케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주도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시 성령을 받았던 그 증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중심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방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 이건 뭐 그냥 어떤 뭐 사람의 축에도 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보니까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을 부르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확증키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임재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이 제자 베드로와 이 요한을 통해서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임재 역사를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성령 강림의 첫 증인이었던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이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도하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증거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좀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뭐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루살렘 유대 땅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약속이 지금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을 넘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하나님의 주도로 그렇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그러면 어디가 남아요? 이제 땅 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했던 그 일들이 지금 어떻게 반드시 성취될 건데 이 마지막 땅 끝의 이 경우도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피지만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류의 집에 베드로가 가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벌어지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이 강림 사건의 증인이었던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됐던 이 사도들, 이 제자 베드로를 보내서 이거를 이루시는 거죠. 성취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이 나라가 세워져 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복음을 전파해 가시는 그 성도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뜻과 그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이미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런 사건들을 살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 속에서 새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큰 그림을 보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게 단지 회심하는 것과 성령 세례가 뭐 분리된 거냐 하나의 사건이냐 이런 식의 초점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이런 사마리아 전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거는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뭐 이거를 말하려고 하거나 또는 구원의 사건과 성령 세례 사건은 다른 것이니 이렇게 해서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던 그 언약과 약속이 지금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정말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이게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 전파 사역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어떤 신적인 확증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고 교회인 하나님 나라를 주도하고 이끄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그의 나라, 그의 통치로 들어오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의 사역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놓치지 말고 사도행전의 이런 성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사건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네 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살폈던 그 2장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그 성령의 임재를 확 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 방언으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셔서 분명히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분명한 사건을 그 분명한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8장 여기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들을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 강림의 그 증인이었던 첫 증인이었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하실 때 안수기도 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복음을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온 열방 가운데를 전해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케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 또 나중에 뭐 10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가이사라 지역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보냄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인 보냄을 받은 그 사도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이 일들을 설교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먼저 이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완전히 순서가 바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성령 임재 사건들은 지금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이게 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의 성취와 복음이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열방으로 전파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결국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그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 유대인의 사도, 그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보내고 그를 통해 그걸 확증케 하시는 거예요. 증인을 삼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도행전 19장 나중에 더 뒤에 가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도 모르고 성령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일들을 전도하게 되고 설교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그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후 이제 기도할 때도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일이 나타났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그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는요, 에베소 사건에서는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바울에게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이 완고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없었었거든요. 구절을 참고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들 비난하고 막 거의 이제 막 핍박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이 분명한 길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설교 때 말했어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므로 죄사함을 얻을 때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제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내 옛사람에서 내가 완전히 깨지고 떠나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성령의 분명한 이 임재와 역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고 이게 설교를 듣고 있어도 유대인들처럼 의심해서 믿지 않거나 뉘우치기는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단지 뭔가 그 안에서 늘 종교적인 신비적인 경험을 원한다고 이게 뭐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번의 이 기록에 이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이죠. 뭐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안수할 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도 나오고 뭐 이런 저런 현상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공통점, 이 네 번의 성령의 임재 기록의 공통점은 뭐냐면 저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싶은 그 열망이 있을 때 그럴 때 분명히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이 어떤 현상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느낌과 분위기 속에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고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 회개하고 주께 나오는 그 마음 속에 임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실 때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증거해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그래서 이제 그 표적 밖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확신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이루고 계신다. 우리의 명령과 우리의 어떤 간절함 이전에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열심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들 스스로가 뭐 억지로 보내서가 아니라 저들 스스로가 이 기쁜 소식을 외치고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우리가 이제 오래 다녀왔다고 하는데 만약 벅찬 은혜의 감격 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감동의 이 사건들이 전혀 없었다던가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의 생각과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맞아들였는가? 우리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삶의 전후가 현저히 바뀌었던 그런 체험이 만약에 없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바른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거듭남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어떻게 성실히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진실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교회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길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루 여러분 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도 무관심하고 세상에서 보다 좋은 것을 더 가지는 것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그렇게 믿는가?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을 보면 그분이 주인된 삶,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에 대해서는 정말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는데, 근데 그런 관심도 없고 의지도 전혀 없이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 차분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삶의 곳곳에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린 때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함과 조롱을 받아도 내가 뜻을 두고 살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길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를 받은 우리 각자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과 소금 된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바르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는 바르게 성령과 동행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가 꼭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의 길, 친구의 길, 사회의 길, 유행의 길,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에서 기꺼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오직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 온전하게 영접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스스로를 그래서 되돌아봐야 되고 바르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까지 와서 교회 당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오직 우리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고 성령과의 동행이고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좀 분별해서 진정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내 삶에서 예수님은 단지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일 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까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성경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 성령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 성경의 가치가 나를 주관하도록 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진정으로 성경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단지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을 뿐 말씀에 살아있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기쁨과 감격과 주의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이 전도, 증인의 열정이 식어있는지 잘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성경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정말 나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동행하는가 잘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가 될 것을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